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0편은 많이 알려진 시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앞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과 그 아삽의 자손들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를 아삽과 아삽의 그 자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시편 80편에 나타난 이 아삽의 시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기를 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양들은 나약합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약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반드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지금 전제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레위족속이었고 베가리아의 아들이었고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악사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뒤에서 보시면 이 시편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삽이 이 80편을 기록을 했을 때 아삽은 남 유다에 속해 있고요. 지금 이 80편에서 지금 그 예언하고 있는 그 장면은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유다인데 북 이스라엘을 염려하면서 쓰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고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왕들, 종들,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복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남유다에게 속해 있던 아삽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뒤에 그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6절에 그랬고요. 또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좌우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점령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삽의 시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아삽 혼자 쓴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이 아삽은 특별히 이 시편 80편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배경에 깔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으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푸른 초장으로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요셉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 총리가 돼서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까 떨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잊혀지지 않, 요셉이 괜찮습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형들은 아마 위안은 조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내 마음으로 체험될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식어버려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똑같아요. 형들이,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와, 또 와서 뭐랍니까,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종하고, 죄도 죄 저도 괜찮아, 나 죄 다 사해졌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조차도 잊기가 쉬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탁 빠지면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해요. 근데 왜 또 목사 얼굴 쳐다보기 힘들어합니까? 뭐 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나와야지요. 더 빨리 나와야지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형을 완전히 용서했지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드러나죠. 우리 의지로 참는 것은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왜 그래야 됐는지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요셉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온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은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요셉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서 생활할 때나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총리가 될 것은 몰랐어요, 요셉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붙잡고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리적으로는 성경에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게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계획들은요, 우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열 사람이 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사실화가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천, 만은 둘째치고 열 배의 축복은 이래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다섯 배라도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그냥 내 한계 안에서 아, 이 정도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늘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 안에가 제일 내가 편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기댈 때 있고 뭔가 의지할 때 있고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세이브해 놓은 것도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기댈 때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갈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믿었던 사람조차도 이제는 등 돌려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좀 나만 좀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럴 때는 영적으로 좀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예, 다 들어먹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을 건드리세요. 그렇죠? 재산을 건드려요. 그 다음에 자식을 건드려요. 그리고 부인도 떠나요. 자기 몸도 병들어요.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직접적인 게 오기 전까지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눈치 빨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망하기 전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완전 바닥 드러내야 그때 이제 주님 살려주십시오. 두 손 들고 나와요. 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여러분, 암이 불치병이지만 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암을 통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일단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들죠.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생각 먼저 들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아픈데. 그래야 병원 가서도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갔는데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 바꿔요? 바꾸면 해결될까요?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 하나님은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죠? 아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요셉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 처음에 가서는 한 13년 동안 고생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불러와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기근 가운데서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자랄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없어도, 우리의 찬양, 우리가 지금 계속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찬송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이 더 아름다울까요? 천사의 찬송이 아름다울까요? 예? 누가 더 아름다워요? 천사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기뻐하세요. 우리 찬송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뭐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진짜 세계적인 가수들 나와서 촤악 멋있게 해요. 그게 더 기뻐요? 손주들이 노래하는 게 더 기뻐요? 말 하나 많아지요. 뭐 손주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뭐 음정 박자가 많고 뭐 음악성이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핏줄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시편 99편에 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럴 리가 없죠. 아 이게 믿어지면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그 끝났다는 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난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아 저는 이럴 때는 제가 영어 한국말이 영어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땐 영어가 더 좋아요. Worry free life. 우리 슈가 프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Fat free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Worry free life. 근심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 되면요 예수님 생각 안 나게 해요. 아 그래도 조금 문제 수습되고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들게 안 되니까요. 조금 아유 너 감정 좀 가라앉히고 나가야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주일날 성도님이 교회 딱 들어오시는데 부부가 오는데 벌써 딱 인사드리려고 딱 봤는데요. 이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두 분 다. 오다 싸운 게 분명해요. 그러더니 쑥 돌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 왜? 너무 이제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 속은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빨리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 그래야 은혜 받아야 그게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생각하게 하고 아, 창피해서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지 마세요, 여기에. 낭패에 실망당해도 아주 기쁜 일이 있고 뭐가 잘 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0편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고대에는 목자를 왕으로 칭하기도 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두 번 나옵니다. 오늘 1절에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그 두 군데에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인자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왜 예수님 저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잖아요. 그 답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4장 14절 15절. 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양으로 묘사된 것, 뭐 시편과 구약의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이 우리의 양, 우리의 목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부터 촥 요새 빌드업이란 얘기 많이 하죠. 계속 이렇게 전개해 나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게 임하죠. 그 포인트, 그곳을 향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좀 그렇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작은 거는 무시하기가 쉽고, 또 너무 작은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참 우리 인간은 너무 제약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오늘 주신 그분을 담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은혜만 사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 또 받아야 되는데, 평생을 그거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박병준 목사 왔잖아요. 그 친구 하고 뉴욕에서 우리 학생회 때, 그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분이, 전도사님이, 우리 저 박집사, 우리 반주하신 박집사님 미국 처음 오셔서 첫 번째 교회 반주를 그 목사님 교회 가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런데 그때 그 학생회가 뉴욕에서 제일 컸고요. 아주 뜨거웠어요. 정말 막 열심히 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중등부였던, 그러니까 뭐 저희들보다 한 서너 살 밑에 아이들이요. 지금은 뭐 다 60 넘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후배를 만났는데 자기 그 중등부 때 받았던 은혜 그거 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벌써 한 50년 다 돼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요? 뭔가 큰 거, 뭐 이따만한 거 그거 달라고 계속 떼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받다 보면, 그리고 지나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은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무슨 안수 한번 받으니까 뭐가 확 바뀌고, 그래서 뭐 담배 끊고 숨 끊고, 그것도 은혜예요.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성격 안 바뀌어요. 습관 잘 안 바뀌어요. 그 한두 개 끄는 거 외에는. 그런데 진짜 큰 은혜는요,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0.1%만 다 바뀌었다고 칩시다. 0.1%. 그러면 그냥 볼 때는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훨씬 큰 은혜예요. 뭐 하나 딱 두들겨 맞은 것보다. 근데 성도들은 뭐 하나 딱 그냥 큰 은혜가 온 것 같이 딱 변화가 있으면, 첫째는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좋아요. 그건 왜? 뭔가 드러낼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은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아무 뭐가 있어야 자랑하지.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마음 속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직장에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 레즈미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쓰는 조건들 보면 뭐예요? 내가 어떤 학교 졸업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상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 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내 신앙의 이력서를 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쓰시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뭐 언제 세례 받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는요, 뭐 어떤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쓸 수는 있어요. 그 세상식이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그것은 그런 어떤 큰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문제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염려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떤 얘기 딱 들으면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탁 드러나요. 아, 그거 될까? 이런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면요, 그래 지금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큰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뭐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금 와서 좀 결론적으로 조금씩 맺어지는 게 그거예요.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거쳐갔고요. 그분들이 계속 뭐 1, 2년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변화가 되어 가시는 분들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점점 성숙해져요, 믿음이. 그런데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 들면 들을수록,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고집만 세져요. 자기 기준만 더 강화돼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지금 생각이나 이게 사고가 얼마나 더 넓어지면서, 여러분, 이 기준,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고 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더 강화되는데, 나랑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품으셨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자책되고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주위에 여러분 죄인들이 들끓었어요. 죄인들이. 근데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나랑 기준이 안 맞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매너가 없고, 예? 조금 말도 거칠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좀 꺼려하잖아요. 보통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약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은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 주위에 들끓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 이분이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돌보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그 농부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를 경작을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잘라버려라. 주인이시여, 나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집사람이 무슨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옆에 이 요 지금 창문 밖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한쪽은 이렇게 잎사귀들이 많은데 한쪽은요 막 이렇게 죽고 거무줄 끼고 막 그래. 그 가지들이 그 마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뭐 병이 들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잔디 깎고 하시는 분, 그분들 이제 그런 회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나무도 늙어서 그렇대요. 나무도 늙어서. 우리는 나무는 그냥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뽑아버리고 딴 거 심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추해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뭐 말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참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요. 막 열심히 희생도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둘 다 예수는 믿는데. 그리고 이쪽 분은 완전히 헌신자가 사명자같이 막 전도도 하고 막 하고. 그분은 두 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야,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뭐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제가 답은 못 얻었어요. 왜? 둘 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면 그 양쪽을 다 갖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고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한국의 큰 교회에, 굉장히 큰, 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을 처음에 뽑아서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몇 년 돼서 많이 부흥이 돼서 장로님을 그때 뭐 일곱 분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장로님을 2차로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안수희 주사님 중에서 착 해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엄청 커져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 그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요 단체로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 못하겠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일 났죠. 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장로 처음에 돼서 하신 분들이 너무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본이 되니까 우리는 저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장로 투표에다 안 되면 튀어나가는 게 보통인데 야, 참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세요. 우리는 포도나무. 물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뭐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었죠. 쫓아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때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물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도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주세요. 그런데 육신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뭐 학비를 대주고 뭐 기숙사 비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뭐 애가 뭐 몸이 약하다면 막 보약도 해서 보내고 뭐 별거 다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하려는 공부는 아니고 딴짓만 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보약 해먹일 거예요? 아니지요. 용돈도 줄이고. 아,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딱 기숙사 떠나더니 그냥 남자애들이 보통 그래요. 딸들은 좀 괜찮은데 그냥 놀아라, 부어라, 마셔라 막 완전히 그냥 그래서 GPA가 뭐 1.2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불러드려서 여기서 노바 다니다가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몇 절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장에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이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애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으키세요. 우리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거 안 좋은 거다.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짚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멸망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이게 뭐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막 포로로 삼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겁니다. 왜 이분만이 실패하지 않고 이분만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시니까 불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얹으셔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광채가 우리의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